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 권세로 지으신 이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에 따라 통치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의 정하신 때에 따라 오늘 허락하신 인생들에게 그대 삶의 자리와 나갈 바들 주의 선하신 뜻과 극진하신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소망과 위를 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성경보로 모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참 위로와 소망을,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아는 자가 누구이겠사옵나이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만족 안에서 자족하며 그들 가운데 육신의 평안함이 그들의 만족을 주고 남과 비교하여 좀더 평안한 인생의 그 삶을 희구하고 강구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나이다. 그들이 죄 중에 거하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며 죄 중에 관한 모든 것들이 훗날 주 앞에 심판받을 날을 그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썩어져가는 인생의 장막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옵나이다. 우리가 역시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육신이 공고하여 슬픔과 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인생의 낙심과 절망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육신 또한 그들과 같이 썩어지며 그들과 같이 죽음의 맛을 보겠사오나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산 자의 생명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운 날씨지만 이를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인 것은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믿음의 소망 때문이온데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며 또한 하이데그 요림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 귀한 복음의 진리들을 잘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복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영원전에 택정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깨닫고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따라 충성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고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상 받고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옵나이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운행하시어 이 자리에 모으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속에 귀한 깨달음이 넘치게 하옵시고 돌아오는 발걸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료 강의는 다 받으셨죠? 뒤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5쪽, 죽은 자의 상태의 음부에 관한 얘기까지 저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75쪽 맨 밑에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불멸한가라는 문제죠. 하면서 그러기 전에 교재를 한번 봐야죠. 교재에 우리가 57문답과 58문답, 그두 문답에 관해서 강의안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재 92페이지, 제22주일 57문과 58문을 먼저 펴시고, 문답을 우리 같이 읽어본 이후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7문답, 다 펴셨습니까? 예,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어지지만 그런 뭐 예외 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해서 아는 사실이니까요. 땅에 묻은 이가 뭐 며칠 지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꺼내 보면 육체는 다 썩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있다고 믿었던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은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었죠. 그래서 이제 대개 모든 종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으로,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건, 또는 불교적 윤회설처럼 다른 형태의 생명을 지속하건, 일단 한 사람의 개체적인 생명은 계속되어 간다라는 식의 소망을 일반 종교 안에서도 대체로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신론이요. 유물론자들은 이제 그걸 부정하죠. 유물론자들은 정신세계라는 것은 물질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물질의 활동성을 가리켜서 그것을 이제 정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영혼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의 작용이 중지되어지면 그 영혼도 사라진 것이고 그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계속성이라는 것은 사상적 영향력의 계속성이지 그 개체 자체의 생명의 연속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유물론자들은 사실은 인류 전체를 보면 소수입니다. 그렇게 다수를 차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에 불과하지요. 기독교적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이제 따질 때에 영혼 자체가 불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견해가 있고, 영혼 자체는 불멸성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홀로 존재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계속도록 존재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영혼은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불멸의 기원이 영혼 그 자체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라는 것의 이해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의 불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학계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이단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의 불멸성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온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왜 고대 그리스 철학인가 하필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서방 신학이 결국 그 서방 철학을 도구로 활용하여 신학화시킨 작업을 썼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표현하고 체계화시키는 신학적 작업은 대개 철학적 개념을 히랍 철학에서 많이 빌려오게 되어집니다. 도구적 개념 빌려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철학적 세계관에 복음적 진리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성경적 진리와 성경적 세계관에 철학적 개념 속에서 타당성,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 개념을 빌어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비록 그리스 철학에는 참 진리가 없지요. 그리스 철학에는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 세상은 피조물이지 그 스스로 자존하는 영원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철학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묵상해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계시에 입각한 사상의 한계인데, 결국 철학 안에는, 헬라 철학에는 기독교적 진리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듯한 일반적 관찰도 있고, 정반대되는 것도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즉 사도들 이후의 속사도,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속사도에 해당되는 그전 단계를 볼 수가 있죠. 그다음부터 이제 그 이후에 속사도가 생기고 교부들이 생기면서 신학 체계가 이룰 때에 그 당시에 지성사회의 학문이었던 철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신학적인 체계를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신학이란 것이 헬라 철학화 되어졌음으로 인해서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판이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다라는 견해가 있겠다고 혹시 심정적 동정이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정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작업은 아까 말했듯이 철학의 개념 속에서 성경적 진리를 반영하고 표현하는데 유익하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빌어와서 골라와서 설명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철학적 세계관에 의해서 복음적 진리를 훼손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지나친 얘기죠. 지나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중에서 소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이 불멸하다고 믿었어요. 영혼 자체의 스스로의 불멸성을 기원성을 갖고 불멸하다고 믿었는데, 바로 그런 헬라 철학적 이해가 신학에 들어와서 영원히 불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무엇을 말하기 위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같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새하늘과 새땅 속에서 의인의 부활과 생명을 노래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의인들에게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그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것이. 그럼 그들에게서는 뭐가 부정되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중간 상태가 부정되어져요. 중간 상태라는 게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죠?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다음에 다시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이 새로 결합되기까지 그 중간 과정상에 영혼이 육체 없이 지내는 기간, 그걸 중간 상태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소위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계신 그 하늘나라에 내가 간다라고 말한 낙원이고, 그 낙원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사실은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데, 그 천국을 가리켜서 말하면서 동시에 중간 상태, 낙원의 중간 상태가 우리가 천국 갔다 이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낙원이라. 그런 중간 상태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파멸된다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 신학에 의하면, 성경 진리에 의하면 영혼은 불멸합니다. 다만 초점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불멸한데 그 불멸의 기원이 스스로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 이해 차이만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쪽에 보게 되면 맨 밑에 가, 불멸성의 기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불멸성의 기원 같이 읽어보죠. 76쪽 이어지는 데까지. 자, 시작. 가장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불멸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이 된다. 어떤 피조물에게 어떤 의미에서의 불멸성이 주어지든 그것은 신적 의지에 종속되어 그들에게 수여되는 것이며, 따라서 피조물의 불멸성에는 기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절대적 의미의 불멸성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을 열어보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 15, 16절 같이 읽죠.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적 본질이요, 신의 속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만 하나님에게는 불멸성이, 오직 그에게만 불멸성이 있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은 절대적 의미의 불멸성의 기원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는 말을 출애굽기 3장에 가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거 같은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내 존재를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니, 내가 누구에 의해서 내가 내 존재가 의지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존재 그 자체예요. 존재의 생명의 기원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난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존재한다. 이런 말은 이제 이런 명제가 성립이 되겠죠.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한다라는 이 존재성과 이 존재의 그 자체와 존재하는 주체로서, 이게 굉장히 조금 철학적이 되는데, 그러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세요. 바울이라는 이 하나의 주체와 존재라는 서술어에 써 있는, 수로에 써 있는 이 존재란 속성이 그러므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곧 존재다. 이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다 뭐냐면 바울은 존재한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존재에게 존재하는 능력 또는 존재의 성질을 뭐냐면 가지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예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사랑이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거죠. 바울은 착하다. 착하다 해보세요. 착하다. 그러면 착하다 그러면 바울이 착한 그 자체가 아니고 착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 어떤 우리는 전부 다 뒤에 수로가 올 때 수로 자체가 아니고 수로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로 쓰더라도 이다라는 말을 붙이더라도. 그렇죠? 사과는 과일이다. 그러면 사과와 과일은 동등성이 있잖아요. 동질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다라는 말을 붙여도 우리가 바울은 사랑이다 해도 사랑 자체가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고, 바울은 착하다면 착한 성질을 갖고 있다. 바울은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되어져요. 아,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적 그분과 존재라는 이 추상적 개념이 어떻게 같은 것일까?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 개념에 우리 경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존재 그 자체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정의. 그러면 공의, 정의 그러면 정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 그 자체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선과 정의와 긍휼과 그 자체가 되어지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사랑이 선이고 선이 정의고 정의가 긍휼되고 이렇게 다 연결돼버려요. 이게 다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예요. 그냥 들어두세요. 그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서 만물 그 어떤 것도 공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이 우주를 세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끝없는 우주 거시세계죠. 미시세계도 미시 안에 무한한 우주적 공간이 있어요. 공간적 개념이 있는 거죠. 우주적 공간 개념은 다른 차원의 공간이 있는 거죠. 이것도 칠판이 고체로 되어 있고 꽉 막혀 있지만 그러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건 구멍이 송송송 뚫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안에 무수히 많은 공간이 있고 공간이 더 많아요. 근데 공간이 더 많은데 고체로 느끼는 것은 그 공간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우리한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체로 느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시적인 보기를 내면 훨씬 공간이 많죠. 이게 뚫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불교적 개념의 모든 것이 다 공이란 말이 맞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 주장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게 우주가 있어도 우리가 아는 우주 이 자체가 하나 존재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내가 없어지고 우리의 환경을 두는 객체도 없어지거든요. 이게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 부분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그 첫 번째 성경의 제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 그리고 그에게는 범치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록에 보여준 하나님의 영생 복락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분 존재 자체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불멸성은 그 자체의 불멸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존재 그 자체로서의 불멸성을 절대 기원으로 갖는다라는 얘기를 이제 대전제로 세워놓고, 그러면 나를 보세요. 76쪽 나. 인간의 왜 불멸성? 인간의 불멸성?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불멸성을 가진 존재였다. 즉, 아담과 하와는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의 상태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죽음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이와는 달리 종말론적 상태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불멸성은 죽음과 무관하며 죽음의 제물이 될 가능성도 없는 인간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불멸성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구속의 완성 시에 완전해지게끔 된다. 구속의 사역, 구속의 완성 시, 이게 중요하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불멸성을 가진 존재였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금단의 열매로 묶어두신 그것이 하나 있어요. 21, 24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22절에 보게 되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할까 하노라. 그 말은 결국 우리에게 뭘 암시해 주냐면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이 허락이 되어졌다? 영원한 생명이 허락이 되어졌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본래 그 자체의 존재의 속성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었다? 생명나무의 과실이었다. 그것은 생명나무의 과실은 결국 하나님의 무엇이죠? 은사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자체로서의 존재 속성상 불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에덴이면 여기 이제 동산 동편에 이제 과실을 두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것을 따먹게 하실 때에 이것은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심으로 그 자유로운 선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누리게 하신 것이에요. 이 누림. 이 누림을 타락 위에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죠. 끊어버리시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를 쫓아내버리셨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해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지음받았다. 그 말은 꼭 뭐가 같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함 받았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함을 받은 자가 죄를 범한 이후에 결국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는 타락하여 죄를 범한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항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로 나뉠 때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뀐 거죠. 이게 성도가 이 생에서 누리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대신 오시고 우리가 낙원에 이르고 또는 부활의 생명을 이루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때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는 다시는 죄 짓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죠. 죄를 범하는, 그 죄의 삭신 뭐가 없죠?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초의 상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니까 최초의 죄인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셨죠? 흠 없는 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최초의 에덴에도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음이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고 그 죽음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접근하여 먹을 수 있는 선물이 주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 버렸어요. 자, 질문. 왜 죄를 범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막연하죠? 그러니까 이야기 흐름 속에 묻는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만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장래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타락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진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혹 다시 죄를 범하여 이 모든 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 일이. 그때는 전혀 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면 그건 역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이때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21장 22장의 복락의 상태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지음 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예요? 타락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상태인데? 죄 흠이 없는 거룩한 상태였으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창조는 불완전한 창조인가요? 아니죠. 그 자체로 완전한 창조예요. 이 자체로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한 상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한번 더 얘기해요? 한번 더 이렇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에 그때의 영광의 아름다운 상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죄를 다시 범치 않게 되어지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을까? 그거는 우리는 왜 죄를 범치 않게 될까?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렇게 될까?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상태로 돼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 말뜻의 차이를 잘 이해해 보세요. 죄인으로 창조함을 받지 않았으나 그렇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상태라고 말해. 그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란 말과 앞뒤로 보면 어떻게 결국 같은 의미가 되죠. 근데 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까요? 원래부터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해요? 계속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나 흠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은 것은 아니었다 그거예요. 흠이 없는 거룩한 상태로 창조하시고 그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변화될 수 없도록 그 상태로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게끔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상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그 차이를 이해했으면 왜 처음부터 안 그러셨을까? 왜안 그러셨는가? 왜안 그러셨는가? 그게 모든 신앙인의 질문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답이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게제 확신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다, 이미. 모든 신작이 이미 보이셨다. 보이셨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답을 이미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날이 되면 물어보겠다고 그래. 아, 그때까지 갈거 없어. 이미 알아. 그게 뭐냐? 왜 그때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할 때. 그거는,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고, 동시에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가운데 있었어요. 이 가운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는가라는 질문과 맞물려요. 다시 말하면,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면 영원토록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행복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죄를 짓게 되는 그 시험의 표지는 뭐였습니까? 이 선악과냐, 선악을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주어진 거니까 이 명령이 없었다면 그냥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불순종이라는 게 없었을 테니까. 근데 이 명령이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이미, 그럼 다시 말하면 왜 그런 상태로 지으셨을까라는 말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이때 두셨을까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왜그 명령을 주셨을까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가능성이 있는 그 명령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 답은 뭐냐면, 그 답은 어디서 찾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요.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조금 뒤집어서 오늘 다 영생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하면 부활하죠? 누가 우리를 부활시키시나요? 우리가 부활의 근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그 부활하죠. 그리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죽음이 없이 계속 누리게 되는 까닭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 스스로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21장 20 계시록 20장 22장의 상태에서도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고 말한다면 이건 순수한 상상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기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가 그게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담 때첫 창조 때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원한 삶에서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비록 거룩하게 지음을 받아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실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보자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과 이브처럼 흠없는 상태의 인간조차도 타락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적 한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중보를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연합의 지극한 행복이에요. 따라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땅 속에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계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땅 속에는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시험적 명령이 없고 오직 영원한 중보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차이로 하나님의 첫 창조와 나중에 새 창조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곳에 모인 숱한 성도들이 우리는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이나 영원한 중보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셔 사람이 되신 바로 그분, 기가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의 고리가 형성되어져요. 여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지만 무엇이 없죠? 중보가 없어요. 중보이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연합의 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예요? 선악악이라는 시험적 명령이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서 피조물인 우리와,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네.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우리와 하나님 원형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의 고리가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고리로, 신실한 고리로 묶으셨으니 그 묶은 고리가 바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며 그 일을 쭉 이루어 이때까지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말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건 그냥 그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인간을 만들 수 있지라는 차원이 아니고, 인간을 만드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대우주의 서사적 단원을 시작하실 때는 인간을 위하여 하신 일이요,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그 자신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그 수모와 치욕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든 고난을 다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묶어주시는 연합의 끈 가운데서 원형과 형상의 일체성을 묶어두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때를 바라보시고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죠.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그냥 2단계로 이렇게 왔다면 어떨까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이렇게 사람 만드시고 또 괜히 사람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의 오심, 이런 등등 모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사역의 아름다운 은택들이란 것이 전부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고 이 상태로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성경 말씀으로 인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가지 않으시고 이러한 구원사의 과정을 통하여 계시를 교회 안에 비추시고 우리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찬미하도록 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그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지혜 가운데서 이러한 선택을 하셨어요. 이것은 필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의 뜻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서 가장 좋기 때문에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겪어온 모든 은혜의 과정을 찬미하는 것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구주신을 찬양하라는 그 내용,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귀히 보시고 이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이 과정이 하나님 지혜에 볼 때 가장 좋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이 일을 작정하시고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배우는 이 계시의, 성경에 개최된 이 놀라운 계시의 복음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천사도 몰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세상을 지으신 것은 알았어요. 천사들이 하나님 만드시네, 야 하나님 영광스럽게 능력으로 만드셨구나, 놀랐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찬양하고 창조주의 권능을 찬송해. 그러는데 인간이 타락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사들도 어리버리한 거예요. 도대체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브리엘도 모르는 거였다. 하나님이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신비한 비밀을 주께서 알리심으로 인하여 그들도 보고 하나님의 지혜에 탄복하여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원 역사 기간 동안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배우는 진리가 바로 그 천사들도 흠모한 진리. 하나님 그토록 그런 작정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 신앙생활과 이 믿음의 진리들은 너무너무 고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상태는 불멸의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아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니 생명나무의 과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신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불멸의 가능성이 주어졌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훗날 여러분 보면 계시록 21장에 보는 것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는 그때로의 마지막 창조가 새 창조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로 바뀌므로 우리는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며 그 차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명령의 나무가 있느냐 어린 양이 있는가 중보가 있는 상태의 차이로서 설명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오늘 앞에 서론이 길었나 봐요. 우선 차 한잔 하시고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 들으시고 이 생각을 잘 안 해보셨다가 생각하시려면 낯선 거예요. 낯선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우수하시기 때문에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교인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보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거예요. 뭐라고요? 낯선 거예요. 낯선 거. 낯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또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니고 낯선 거예요. 자, 76쪽 진도를 좀 빨리 좀 이렇게 나가자고요. 다 영혼의 불멸 속에 있는 일반 계시의 증거.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면 성경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보여주는 계시들 그거예요. 그러나 계시 인식은 믿는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 역사, 양심. 자, 일반 계시 줄치고 뭐냐면 자연, 역사, 양심 등등에서 읽혀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런 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럼 자연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44절 계절이 바뀌어. 어김없이 바뀌어. 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질서가 있으시구나. 이걸 느낀다 생각해. 그럼 이게 일반 계시예요. 컬러가 아름답게 바뀌어요. 그 식물이 하게 너무너무 동물 너무 야, 이 창조 세계가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혜로우셔. 이게 일반 계시예요. 오, 악인이 한때 평생 승승장구하다가 악인이 나중에 멸망하네. 거봐,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그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공의를 베푸시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근데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돕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상 속의 역사나 자연이나 양심의 내용을 기초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 것, 그것이 다 일반 계시예요. 근데 인식은 일반 계시의 인식을 세상 사람들은 어렴풋이해요. 그리고 믿는 자는 뚜렷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결과는 동의하지만 그저 하나님 손길이라는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연한 신성, 뭐 막연한 어떤 이런 그 힘에 대한 두려움만 갖겠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뿌옇이 뭐래 흐리게 알고 우리는 뚜렷이 알아요. 뚜렷이 알아요. 그 차이. 자, 첫째. 영혼의 불멸성 일반 계시 증거들은 첫째, 일반적으로 영혼의 불멸성에 관한 믿음이 모든 종족, 모든 민족에서 다 발견이 된다. 그렇죠? 이런 것은 이제 역사적인 논증이라 이름을 붙여봤어요. 역사적이라는 말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내용만 알면 되는 거예요. 둘째, 단일한 인간의 영혼이 해체될 수 없을 것인 것 같은 형이상학적 논증. 형이상학적 논증,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단지 뭐예요? 인간의 영혼이 그게 순수한 하나의 실체일 텐데 영혼이 무슨 이것저것 더해진 복합체가 아니지 않느냐. 기계의 부품들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영혼이라는 게 부품의 결합이 아니고 부분의 합이 아니고 그 자체로 순결한 순수한 하나의 실체일 텐데 그것이 해체되겠는가라는 식의 철학적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셋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 것은 이생에서 만족하지 못한 채 그저 실망하도 주신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 같은 목적론 주는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든 소망이 있고 어떤 고상한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이루지 못하는 일들인데 그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이게 경험적으로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 이상을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부터 갖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개념, 관념적으로 완전성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형편을 살거든요. 다 형편을 살고 있는데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수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기대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 이런 편차가 어디서부터 오냐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육체로 끝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 가운데 있는 수준이 유일한 경험이요 유일한 잣대가 될 텐데 우리가 그 이상의 어떤 완전성에 대한 추구가 있다면 이것의 편차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영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혼 자체 온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끝으로 인간의 양심은 정의를 실현하는 우주의 통치자의 존재를 증거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양심은 정의를 실현하는 우주의 통치자의 존재를 증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칸트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가령 세속적 철학에서도 확인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양심이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은 선악간에 판단하고 심판하는 어떤 우주의 통치자가 없다면 인간의 양심의 고동소리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현세에서는 정의가 만족되지 않지 않느냐. 불의가 승하는 게 많으니까. 따라서 사후의 상태까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도덕적인 논증이 있다. 이래야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 이외에도 존재한다라는 식의 일반 계시적인 판단들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판단들은 어떻게 증거력이 약해서 뚜렷치 않아서 확실하지 못하다라고 말함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자들은 일반 계시된 증거를 넘어서서 특별 계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곧 성경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상의 증거가 있거든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창조주와 구속주 그리고 그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논증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논증하셨어요. 즉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은 뭐죠? 그 족장, 3대 족장의 하나님은 곧 이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은 내가 너로 하여금 창대케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후손을 해와 달처럼 많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말로 주신 그 복의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성은 영혼의 불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고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구약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지 죽음에 이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고 묘사하고 있다. 구약은 우리에게 죽은 자는 음부로 내려간다고 가르치고 있다. 거기로 내려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든 이것은 복된 존재는 아니지만 다소 의식 있는 존재의 상태로 들어간다. 사람은 음부에서 구원받을 때에라야 비로소 완전한 복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제 욥기 19편 이렇게 보게 되면 욥기 19편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내용에 77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779페이지 어간에 있는데 욥기 19장 23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 다음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제 욥기에서 이제 이와 같은 욥의 이와 같은 고백이 결국은 참 놀라운 계시적인 인식을 욥기에도 그 하나의 그 빛이 비추듯 통찰처럼 이렇게 주고 계신 대목인데 욥의 이 설명이라든가 시편 16편이라든가 시편 16편 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편 16편 열어보면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10절 11절 같이 읽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 놀라운 시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 구약 때 이게 기록됐는가 싶을 정도로 다윗의 이 시편에 담긴 예언적 고백은 인간의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노래를 여기 담고 있죠. 이런 내용 17편 한 장 넘어가면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와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네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죠. 의인과 악인을. 그래서 악인의 성질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지만 그걸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에게 그 재산을 남겨주고 남은 산업에 유전하는 자 그리고 토지에 자기 이름을 등기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자라. 15절. 그래서 주의 깰 때 주의 형상을 만족하리다. 이 표현이 무엇이겠는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되죠. 여러분이 나와 있는 시편 49편 15절, 13편 24절,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2절 등등도 보면 분명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특별계시에 의한 구약에 의하면 인간이 사후에 누릴 영혼의 불멸 상태와 그 상태가 복된 상태임을 함축하여 같이 명백히 계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3번 같이 읽어보죠. 신약에는 신자의 불멸성이 무미건조하고 무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황홀한 복된 삶이요 땅 위에 있을 때 영혼 속에 심어진 생명의 충만한 결실인 것을 강조한다. 그 불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는 그 불멸성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도 설명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무미건조하고 무한한 생존이 아니라 단순한 존재의 계속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황홀함이요 복됨이요 땅 위에 있을 때 이미 내 영혼 속에 주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내 눈물을 쏟게 만들었던 내 심령의 지극한 달콤함 그것의 극상의 모습으로 누릴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제 신앙인으로서 복음으로 인해 마음에 느껴지는 무한한 감사와 감동과 기쁨과 행복이 있죠. 나는 있죠 그러면서 예 라는 음역찬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게 침묵 속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모르세요 아직?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아시죠? 그때 그 행복감이 있죠. 아, 물론 배고프면 육체도 배고프고 이렇게 남편 자식 속썩이면 괴로운 심령인 건 뭐 있고 뭐 다 육체의 삶에 공감이 있어요.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고 눈물로 주 앞에 나올 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드릴 때 설교 중에 내 심령을 깊이 영혼 깊이부터 기쁨을 막 읽어내주는 그런 그 영적인 그 경건의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극상으로 확대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이 그게 넘치도록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도와 질적 측면에서 최상으로 확대되어 누려짐으로 다가와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낙원에 가서 누릴 그 복의 기쁨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자는 알 것이고 이상은 더 설명 못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25장, 로마서 2장 등등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들이 좀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들. 잘못된 주장들 두 개는 하나는 멸절설과 조건적 불멸설이에요. 이 멸절설과 조건적 불멸설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비슷하기도 하면 조금 다른데 자,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죽은 뒤의 악인에게는 설사 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의식을 갖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견이 같아요. 그런데 멸절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자, 멸절설 특징을 잘 보세요.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악인의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뭘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멸절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어떤 상태로? 의식이 영원히 없는 상태로 놓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뭐예요? 최초의 인간의 창조의 존재 속성 속에 뭐가 있다? 불멸성이 있다. 인간은 스스로 불멸하도록 창조함을 입었다. 그런데 악인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바 됐던 그 자기의 불멸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뺏어버렸다. 그러니 악인은 존재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되고 멸절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조건적 불멸설이라는 입장은 뭐냐면 인간의 불멸성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로 인한 자연의 상태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인간의 불멸성은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의 뭘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런 불멸의 존재 속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야. 그러니까 불멸성은 뭐예요? 조건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조건은 뭐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예요. 특별히 그 밑에 조건적 불멸성은 성경이 불멸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 그러니까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한 선물의 가르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의인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이건 맞는데 이 설명은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은 계속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뭐예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불멸성은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만 불멸을 주니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조건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불멸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뭐예요? 멸절되고 없어진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이런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를 잘 믿는 복음주의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 아니고 이단으로 분리된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고 정상적인 복음주의자들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이상하게 이거 하나에서는 특별하게 견해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소위 조건적 불멸세라는 주장을 자꾸 놓지 않고 이걸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왜냐하면 악인들의 경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건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불멸성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 존재가 없어진다. 존재가 멸절되어 버리면 소위 뭐죠? 지옥에서의 영벌이라는 심판이 있게 될까요? 없게 될까요? 없게 되죠? 바로 이해하셨어요? 설명을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없어지니까 지옥에서 영벌이라는 것은 뭐죠? 영벌에서는 영원히 존재가 계속되며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 존재가 영원히 계속돼야 하는데 그 존재를 악인의 존재를 없애버린다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조건에 합당치 못했으니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이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은 참 좋은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생각은 늘 부담이 되고 괴롭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각을 이렇게 풀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부담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생각이고 특히 이런 생각은 현대인에게는 더욱더 이제 어필이 강한 거예요. 어필이 강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좋으니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든 사실은 영적 사실이요. 영적 사실에 관한 모든 내용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즉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영적 사실인데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그럼 과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숙제죠. 그렇죠? 그 치열하게 성경이 과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요? 용기를 내서 자기 의견을 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그 지옥 악인에 대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가장 자주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참 이상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계속 읽다 보면 그 누구보다도 악인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거듭거듭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 생명을 주러 오셔서 막상 영원의 형벌에 대한 지옥의 형벌에 대한 심판의 준엄성과 엄격성과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돌연히 올 것임을 그리고 예비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셨음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영적 사실의 증거를 가장 강력하게 해보는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게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조건적 불멸성은 지금 소수 의견으로 자신들이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지만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다수가 인정하지 않아요. 이단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주장한 사람 중에 참 좋은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 유명한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인데 존 스타트 여러분 그 번역 나온 책도 많이 있어요. 존 스타트 IBPS도 번역 나오고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참 인자한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제가 그 설교를 가기를 미국에 있을 때 한 두 번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참 그렇게 신실하시고 좋은 분이 없어요. 그분의 삶을 이제 뭐 10분의 1도 따라가면 믿음의 자태가 따라가면 좋겠다 싶은 경건한 영국 성공회에 아주 훌륭한 전 세계 인정하는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종말에 관한 요 부분을 인정을 이 견해를 가져요. 도대체 왜 그러신가? 이분이 한국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존 스타트는 스페인 STOTT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존 스타트 이분이 와서 이제 지옥에 장신이 지옥을 부정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물었을 때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제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달리 읽으면 우리 그 갖고는 더 이상 이해하지 맙시다. 라는 정도로 이제 점잖게 넘어가셨어요. 이제 근데 제가 그분을 이제 아무리 다른 신앙이 보여줘도 그분을 따를 거냐 성경을 따를 거냐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근데 제가 있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그분의 죄송하게 저분의 가르침을 제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여러분에 따라서 이 견을 따르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왜 얘기해? 처음부터 얘기하지 말 걸. 왜 얘기하냐면 얘기하냐면 이 그릇된 견을 주장하는 견을 여러분이 반드시 들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들을 거예요. 들을 텐데 그 들을 때에 혼동치 말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어떻게 해서 서로 달려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 이제 맨 뒤에 여러분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80쪽 그러니까 79쪽. 79쪽 보면 6번 종합이 나와요. 종합. 종합. 의인의 영생과 악인의 영불에 관한 성경의 토대.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 그래서 80쪽, 81쪽에 걸쳐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세히 해놨어요. 여러분이 종말에 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싶어서. 못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77쪽. 다시 아까 읽었던 끊어진 부분에 올라가서 의인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서 악인들이 계속 존재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단순한 불멸성을 넘어서는 단순한 불멸성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풍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찾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의 죽음과 파멸, 멸망 등의 용어가 가장 중요해요. 비존재로 사라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이 나와요? 죽음이란 말, 파멸이란 말, 멸망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이 파멸, 멸망, 그러니까 존재가 없어진다라는 뜻으로 혹 이해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비존재로 사라짐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비존재의 사라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문자주의적 해석일 뿐 문맥과 전체 종말론적 성경적 계시 전체 구조를 엉클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자세한 논증은 뒤에 하겠습니다. 4. 부활. 부활의 내용을 좀 보십시다. 부활. 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부와 성부. 성부에 의한 것이도 하며 성자 자신에 의한 것이도 하며 또 성령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삼일차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는 것이다. 저는 부활은 누가 이렇게 무엇을 부활시키시는 것인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죠? 그때 하나님께 부활시킨다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부이신가? 성자이신가? 성령이신가? 아니면 삼일체 하나님 삼위의 공동사역인가? 이렇게 답은 모두 맞음. 전부 다 답이에요. 전부 다 답이에요.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은 성부께서 하시는 것이요, 또한 성자께서 하시는 것이요,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모두가 공동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부께서 하시나 성자께서는 못 하시는 것이 아니요, 또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죠?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부활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는가? 안 들려, 답이. 그냥, 뭐, 무슨 말씀들은 여러 개 하시는데 하나도 답이 안 들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스스로 부활하셨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키신 것이다? 모두 다다. 답은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 둘 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에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셨고, 따라서 인성에 따라 죽으신 그를 누가 부활시키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세요. 하나님께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께서 부활시킬 때 성령께서는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께서 부활시킬 때 그 부활시키신 능력은 곧 인성에 따른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인성에 따른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것은 성부의 일이시며 성자의 일이시며 또한 성령의 일이시요 결국 삼일체 하나님 일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인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부활시켰는데, 그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신성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스스로 부활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뭐에 따라서는 스스로 부활하세요? 신성에 따라서는 스스로 부활하시는 분이시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에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요, 인성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동성과 뭐예요? 능동성이 있어요. 피동성과 능동성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누가? 내가 하래요, 내가. 그리고 그 성전은 곧 뭐하죠? 제자된 후에 알기를 뭐예요? 죽으신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요 부활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리킨다고 말씀하신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죽은 자는 다시 살리라. 그 주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 부활의 능력은 이 삼위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 시작. 성경에 의하면 종말에 있을 부활은 영적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이는 부활이 영적인 의미에서 부활이 있을 뿐 몸의 부활은 부인하는 자들에서 이게 이단입니다. 몸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 시작. 이 부활은 전혀 새로운 몸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무덤에 있는 몸을 부활시킬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부활의 몸이 이전의 몸과는 크게 변화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식이 되었던 만큼 이전의 몸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놀랄 만한 변화를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의인들이 부활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형벌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된다. 곧 의인의 부활은 구속사역의 결과로서 생명의 부활인 반면에 악인의 부활은 주권적 공의의 사역으로서 죽음이라는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의미에서의 부활을 따릅니다. 첫 두째 줄, 이 부활은 전혀 새로운 몸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덤에 있는 몸을 부활시키는 뜻한다. 이 무덤에 있는 몸을 부활시킨다는 말에 의해서 무덤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면 안 돼요. 화장해도 괜찮아요. 무덤에 있는 몸만 부활시키시고 화장하면 부활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무덤에 있는 몸이라면 뭐죠? 결국 죽은 상태에 있는 몸을 부활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권사님? 화장해도 그 몸을 다 부활시키세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무덤에 있는 몸을 즉 죽은 몸을 부활시켰을 뜻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몸이 이전의 몸과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있다. 그 변화된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몸과의 연속성이 있다 없다? 동일성이. 동일성이라는 말은 줄치고 뭐냐면 나는 나라는 자기 인식의 동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누구야? 그러니까 안면 이식 수술한 거 이거 봐서 이 누구야? 이게 아니라 이게 나 아닌데 나를 돌려다오 이런 게 아니고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이전의 몸과는 커다란 변화의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체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유지한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 몸이 어떨 것인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다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의인들의 부활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중요한 점. 악인들도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그러나 부활의 근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근거가 달라요. 악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능력이 뭐 그 부활을 시키시죠. 그런데 의인의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에요. 그리스도와의 뭐죠? 연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능력은 똑같지만 우리의 부활의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악인은 뭐죠?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는 연합했다는 사실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임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과 상관없이 능력으로 부활한 자는 그 자체가 뭐죠? 공의 심판을 목적으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부활이 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도의 부활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혀 다른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부활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여러분이 고대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 그러면 두렵죠? 떨리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어째 떠는가요? 최후의 심판, 우리가 이제 몸을 땅에 묻고 영혼이 낙원이로 주와 영 앞에 있다가 주께서 때가 되면 재림하실 때에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모든 성도는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 아니면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려야 마땅하다 그 말이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최후의 심판이 성도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요. 무슨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심판의 말이 어울리지 않으면 상급을 받는 장소, 뭐라고 다른 말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저지먼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별하여 사리를 가려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심판의 말 쓰는데 상급의 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주의 재림의 때를 낙원에 있는 천상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려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그날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고 부활의 몸을 영광스럽게 입은 다음에 주의 심판 앞에서 상급을 기다려요. 그런데 받을 상급이 있나? 뭐 한 거 있노? 뭐 한 게 있어야 뭐 이렇게 상급의 심판을 기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 기다리죠? 뭐 윤건생 뭐 하신 게 뭐 있다고 뭐 이렇게 그 뭐 칭찬 받을 것 같다고 이렇게 그걸 기다리세요? 그래도 기다려요? 보세요. 요가만 말 끝낼게요. 최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쓰질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쓰면 우리는 옛 성품에 따른 숱한 죄의 많은 과오의 모습을 갖고 주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그 모습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쓸 때 어떤 모습으로 쓰죠? 재림하시는 주와 더불어 부활의 그 다음에 무슨 몸? 영광의 몸이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심판 앞에 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영화를 입은 영광의 상태로 주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의 최후의 심판은 기다리며 갈망하며 고대하는 바로 그 자리인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 앞에서 늘 괴로운 그 부담되는 연약함으로 인한 죄의 그 고통, 신음, 그 두려움을 갖고 주 앞에 쓰는 것은 아니에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할 테니 결석하지 마시고 꼭 나오시기 바라요. 다음 시간에 결석하신 분은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요. 스스로 자신을 거기서 멀리하고 싶은 자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낙원에서의 그 행복, 그 지금 행복을 이미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경험해 아는 자이옵나이다. 죄 용서하시고 그 큰 죄도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로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큰 복음의 그 기쁨과 단맛을 누리게 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사귐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신 주님, 그 기쁨이 극상화되어지는 그 낙원의 때를 우리가 천상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때를 소망하오니 부활 몸을 입을 때를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이 때를 소망해보며 최후의 심판 앞에서 그 위로 질 영원한 소망의 때를 바라보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되도록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모으신 주의 모든 종들에게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